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를 하려면 증인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준비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그 증인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그 활동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들의 증인들이 나가서 증거 활동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꿔오셨던 계획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비전 속에서 살아가야만,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그 정도만 전파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이와 같이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마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활동으로, 증거 활동으로 넘어가 버리고 더 이상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이죠. 2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은 물론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 뺄 수 없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또한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성령의 행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도 그 속에서 사도들처럼 그 속에서 같이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전파하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제자들이었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고 같이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가라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는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100%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들은 모여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 다른 건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물론 뭐 다른 일을 안 했겠습니까만은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오로지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해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이들은 오로지 엎드려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번, 만번 계속 반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제 딸아이를 한겨울에 태우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교통편이 막혀서 교통이 좀 많아서 조금 늦게 갔습니다. 딸아이는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제가 가서 아이를 태워서 집으로 오는데 딸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빠를 기다리면서 알았어요. 그래요. 얼마나 추웠으면은 오매 불망 저기에서 아빠 차가 보이기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던 그 기다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저는 사도행전을 쭉 연구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과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른 성령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지금 다르게 살고 있을 겁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반응을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데 능력은 전혀 없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고 있죠. 에스겔 36장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무너져버린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 성읍에는 젊은이와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늙은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웃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너희들의 양떼가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37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이루어주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야만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성도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의 아들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원수는 철천지 원수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때문에 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으니까 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담과 믿음의 후손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주시고 우리에게 에덴을 다시금 에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제대로 된 성도들은 오매불망 이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잘 살펴보면 한 줄기 빛들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비춰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가장 타락한 곳이 성전이었죠. 성전을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었죠. 보통 사람들도 이것은 하지 않았지만은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전이 가장 타락을 한 장소였지만은 바로 가장 타락한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해줄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직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안나 할머니가 있었고 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와 함께하고 있던 동료들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교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배교 현상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 내에서 배교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가장 어두운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곳에 적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 적은 무리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예수님 언제 오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은 잘 보십시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그 더러운 그 오물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제대로 된 성도의 특징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 없다면 그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의 이 특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고 순수함에서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흩어지면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삶이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소리가 아, 나는 지금 흡족하게 기도하고 있어.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사역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에 성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쉽게 의심했습니다. 쉽게 동요했습니다. 쉽게 다투었고 쉽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자신들이 출세하기 위한 도와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할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서 의심이 다 사라져버렸죠. 분열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일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들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통 관심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은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알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질병이 있어서 치료되기를 구했는데, 면접이 있어서 합격하기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을 구했는데, 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과 더불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의사 선생님의 실력이 출중해서 수술을 잘 해주실 텐데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더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도 거기에 더불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수술하면은 이상하게도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어찌 병원에 누워서 건강할 때는 잘 하지 않던 감사를, 저렇게 병원에 누워서 감사를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건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보면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이상하게도 감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떡을 주십시오, 생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는 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위험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무슨 일인들 그 악한 자들이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핵심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 일들을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위험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얼른 고향으로 북쪽에 있던 그 갈릴리 호수 그쪽으로 도망을 갔을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고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신기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걸어다니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구름이 가리웠습니다. 그때 두 명의 흰옷을 입은 사람, 청년, 천사들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11절 다음에 12절이죠.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이다라고 그들이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당장 내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은 것은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이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이거는 우리 모두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다, 성령이 내게 충만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확신이 언제 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올 때, 그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흘러흘러 넘쳐나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난 아직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저 외국에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성령께서 내 삶에 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이 충만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고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소리가 내 속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신, 보내어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은 누가 바라보아도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오면은 이곳에 정직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사람이 여기 오면은 분열되어 있던 것이 일치가 될 것이고, 왜? 그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입을 열면은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